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명절 때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었죠. 오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뒤쪽에 그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때까지는 이 땅에서 뭐 아무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던 거죠. 자기의 때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산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전에 오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고 가르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늘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가르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지체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늘 반복하는 삶이 사실은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는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이것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주 친밀한 교통을 이루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빛이 되고 또 등불이 될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신명기 22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이렇게 그들이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돌로 치라,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고 살려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딱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노리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간음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은 이제 죄인이 아닌 대열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붙일 때에 나는 거기 그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창녀와 같지 않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세우는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이렇게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말씀을 6절과 또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이 말씀은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새 계명을 주시는 주님, 구약시대 때는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율법을 시험과 논쟁의 도구로 삼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뭔가 분리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돌판에 계명을 새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돌판에 계명을 새기신 주님처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 계명, 율법의 완성을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새기셨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서는 자기들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앉으사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 몸을 굽혀서 이와 같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약간 다르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는 너희는 죄가 없냐라는 그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다만 표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의인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7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또 비판한다면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든지 다 죄인인 것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뭐 재린 거나 싼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는 다 죄인이죠. 다만 우리 사람이 판단하기에 살인한 것은 더 큰 죄이고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것은 작은 죄처럼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네 마음에 미워했으면 살인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로운 척 지금 가늠한 여인을 내세웠고 어떻게 이 율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며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는 정죄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시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불쌍히 서로 여겨줘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치 그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이소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2년 혈병 아래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는 대신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서로가 힘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상처가 뭡니까? 판단과 비판 때문에 그런 거죠. 정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성령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죄를 방임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 지금까지 과거 잊어라.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그것에 매이지 마라. 다시는 범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늘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 과거의 죄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마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겠다. 주님이 그 죄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세상의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20절에 보니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헌금함 앞이라는 것은 여인의 뜰인데 그 여인의 뜰에는 촛대 네 개가 불을 밝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촛대 네 개가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여인의 뜰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자 가늠한 여인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그를 고발한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인에게는 너는 더 이상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과거는 있고 이제 빛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빛 가운데 나오라 빛 가운데 살라라는 그런 요청이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있지만 네 너 자신이 사실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너희들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 있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그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고 이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빛으로 살아계시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두울수록 어둠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빛되어 이렇게 살아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기억에 사라지고 또 주님과 교통하지 못했을 때에 또한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또 인간적이 되고 인본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그 빛을 환하게 비치고 있으면 말씀의 빛을 비치고 있고 생명의 빛을 비치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어둠을 물리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면 우리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빛 대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내가 밟는 그 땅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네 판단, 네 이 증언, 증거가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헛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지만 주님은 자기가 증언하지만 사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증거가 참되다. 주님이 빛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삶의 빛이고 우리 자녀들의 빛이고 우리 가정의 빛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